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오늘 기준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8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안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피해를 집계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총 10건의 화재 관련 사망 신고가 있었고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솔직히 어느 정도를 예상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추가 사망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번 산불의 진화 작업은 일부 지역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칼라바사스 웨스트힐스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산불 중 두 건인 이튼 산불과 펠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각각 0%와 6%에 불과해 피해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클롤리 LA 소방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펠리세이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지난 8일 발령된 연기주의보도 연장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현재 연기가 LA 카운티 북서부 해안과 펠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등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산 동결 대상은 러시아의 개인 11명과 단체 29곳, 은행 3곳이며 러시아 이외에 개인 1명과 은행 1곳의 자산도 동결됩니다. 또한 러시아로의 수출 금지 대상에는 차량 엔진 및 부품, 전동 자전거, 통신 및 음향 장치, 기계 공구 및 밸브 등 33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등 6개국 내 31개 단체에 대한 수출금지도 결정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시마사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7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중순 열린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대러 정책을 재확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겁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춘다면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앞장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칼라스 대표는 이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 한다면서도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이유는 이 같은 지도부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은 이 같은 칼라스 대표의 발언은 전임자인 호세프 보렐 전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임기 중인 지난해 미국 지원 없이 유럽은 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말라로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그 사건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엉망진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임명한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는 지난 8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캘리포니아의 큰 산불과 지난 주말에 불어닥친 이 북동부 지역의 겨울 눈 폭풍으로 인한 빙판길 자동차 사고 등이 필수인 비상용품에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와 국립기상청이 권장하는 비상용품 꾸리기 생존을 위한 가방 챙겨놓는 법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산불과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급히 집을 떠나야 할 때를 위한 비상가방은요. 가족 1인당 한 사람에 한 개씩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도 이런 생존 키트라고 부르는 비상용 가방을 넣어두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3리터, 최소 사흘치를 확보해야 하고요. 통조림이나 건조식품 등 썩지 않을 음식, 피가 났을 때 지혈할 도구나 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먹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위한 충전기, 배터리 없이 가동되는 발전식 라디오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손전등,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와 현금, 물휴지 등 위생용품, 안경, 중요한 문서나 연락처를 챙겨 놓아야 하고요.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사전에 경로를 논의해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족 사진이나 소중한 물건, 귀중품,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를 챙기라는 당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어깨에 멜 수 있는 배낭 형태로 보관을 하고요. 음식물은 바퀴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통에 한꺼번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철 대비 자동차 생존 키트에는 차창에 눈과 얼음을 제거할 도구, 접을 수 있는 삽, 그리고 체인이나 모래 등 빙판길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 있어야 하고요. 한기를 막아줄 옷과 담요도 필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영하 4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였던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11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해주와 용현, 청진, 해산 지역은 구름 많고요. 청진은 늦은 밤부터 눈 내리겠습니다. 용현과 원산, 장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붑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한파는 고비를 넘겨서 주말 사이에 기온 잠시 올랐다가 화요일에 다시 큰 추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12도, 함흥 영하 11도, 원산 영하 9도고요.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2도, 예산은 영하 21도입니다. 낮에 평양과 신의주, 원산이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원산은 영상 2도고요. 함흥 영상 4도, 개성 영하 1도, 중강 영하 6도, 해산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서해상도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ll, I'm honored to be here with my colleagues from the House Freedom Caucus.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내각과 백악관 고위직 지명자와 임명된 인사들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를 10일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레바논 의회가 새 대통령으로 조셉 아운 군 참모총장을 선출했습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진압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미 연방대법원이 9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담당한 뉴욕주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10일 형량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연방대법원의 그 대법관 구성이 보수우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인데요. 네. 9일 결정에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에 합류하면서 5-4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한 대법원의 결정 어떤 이유인가요?
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짤막하게 두 가지 이유를 명시했는데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 법원 재판에서 주장한 증거 위반은 항소의 통상적인 절차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재판부가 간단한 화상 심리 후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형량 선고가 당선인의 책임에 부과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머천 판사가 무조건 석방하겠다고 이미 밝혔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의향이 없으며 무조건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구금이나 벌금, 보호관찰 등의 처벌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또한 형량선고 재판에는 피고가 참석해야 하지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네. 자, 판사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왜 굳이 대법원까지 개입시켜서 이 형량 선고를 막으려고 한 겁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열흘 뒤인 오는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중범죄자로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성추문 입막음 사건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지 정리를 해볼까요?
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에서 쓰인 증거 중 일부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죠.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행위에 대한 그 광범위한 면책 특권 인정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특별검사 기소는 결국 기각됐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모든 증거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은 이런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던 건데요.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당선인 반응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머천 판사를 비난했고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나에게 가해진 큰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데 감사하다며 대법관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특검 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 있죠?
예,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이 조사를 벌였고요. 두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이 보고서를 막으려는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9일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 다만 상고를 위해 보고서 공개를 사흘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미 기각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관행에 따라 스미스 특검이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공동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월트 나우타 씨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럴라고 클럽 직원인 카를로스 올리베이라 씨인데요.
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람들 이 두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동 피고인들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해당 사건에 담당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는 7일 이들의 요구에 따라 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9일 항소법원이 한시적인 공개 연기는 유지하면서도 특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네.
자, 피고인들이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상고할 경우 이 사안 역시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렇게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해서 또 눈길을 끌었네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마롤라고 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회담을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반응은 있었습니까?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열망과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거행됐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향년 100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9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이자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지금 생존한 전 현직 미국 대통령 들이 다 참석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고요.
네.
미셸 오바마 여사를 제외하고는 영부인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방 대법관들 일부, 연방 의원들도 참석했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외국 정상과 지도자들도 장례식에 참석해 카터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네. 자, 장례식에는 대개 여러 인사들이 추도사를 통해서 고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죠.
네, 이날 장례식에는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조시 카터 씨, 제이슨 카터 씨 등 가족들의 추도사가 있었고요.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스티븐 포드 씨, 월터 먼데이 전 부통령의 아들 테드 먼데이 씨는 각각 아버지가 생전에 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자, 이외에 카터 전 대통령의 국내 정착 보좌관이자 전 유럽연합 대사였던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씨 등도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발자취를 돌아봤는데요.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만큼 카터 전 대통령의 굳은 신앙과 신앙적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장례식에 참석한 전 현직 대통령 중에 추도사를 한 사람도 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통해 카터 전 대통령과의 돈독했던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74년 카터 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했을 당시 31세의 젊은 상원이었던 자신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났던 때를 회상했는데요.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그의 인격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도사 직접 들어보시죠.
Jimmy Carter's friendship taught me, and through his life taught me the strength of character.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의 우정은 인격의 힘은 직함이나 우리가 가진 권력 이상이란 것을 가르쳐줬다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증오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은 사실 재임했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인정을 받았던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977년 1월부터 1981년 1월까지인데요.
네.
당시 실업과 물가 상승, 고금리 정책 등으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게다가 1980년에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선에 실패했죠. 하지만 백악관을 떠난 이후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집짓기를 비롯한 봉사활동과 평화 외교 노력 등을 통해 재평가됐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평가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를 지나간 시대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는 미래를 잘 내다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해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고요. 1994년에는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포함해 퇴임 후 전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운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나라가 주관하는 국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날 오전 예포 속에 의사당에 안치돼 있던 카터 전 대통령 관이 국립대성당으로 운구돼 왔고요. 국립대성당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는 항공편을 통해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다시 운구됐습니다. 자,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 묘지에 있는 부인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는 77년간 해로하며 미 역사상 가장 긴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 부부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로잘린 여사는 지난 2023년 향년 9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 레바논으로 가겠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네요.
네, 레바논 의회가 9일 조셉 아운 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 열린 1차 투표에서 아운 대통령은 128표 중 71표를 얻어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이 미치지 못했지만 2차 투표에서 9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자, 이로써 2년 넘게 공석이었던 레바논 대통령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레바논의 대통령 자리가 상당히 오래 비어 있었네요.
예, 지난 2022년 10월 미셸 아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대통령 선출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자,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있는 레바논은 내전을 겪으면서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을 각기 다른 종교와 교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경우 마룬파 기독교,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등 주요 종파만 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 내분 속에 대통령 선출안은 계속 무산됐고요. 13번째 시도 끝에 조셉 아운 참모총장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된 겁니다.
네.
자, 참고로 조셉 아운 참모총장과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의 성은 같지만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네, 네. 그 레바논의 정치적 내분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세력과 헤즈볼라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북부 기독교 정당 지도자인 술레이만 프란지의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투표를 앞둔 8일 프란지 후보가 대선 경주에서 물러나며 아운 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레바논이 이렇게 마침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영향도 있었다고요?
예, 전문가들은 최근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것을 그 이유로 꼽는데요. 자, 알-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동맹이 바로 헤즈볼라였습니다.
네.
또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며 헤즈볼라의 세력이 약화된 것도 이번 대통령 선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레바논에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것이 처음은 아니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은 종교에 따른 권력 분점 체제로 인해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 앞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요.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대통령 공석 사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조셉 아운, 레바논의 새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60세인 아운 대통령은 2017년 3월에 레바논 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2024년 1월에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갈등으로 인해 임기가 두 번 연장됐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은 없지만 군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임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 레바논의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협상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1년 넘게 전투를 벌이다 지난해 11월 일시적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레바논 남부와 동부, 수도 등이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해야 하고요. 게다가 레바논은 지난 2019년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경제 재건도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군 참모총장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 신임 대통령 어떤 얘기 했을까요?
예, 아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부패와 싸우며 무기 휴대 독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헤즈볼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군이 무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남부 국경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든 영토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 볼까요?
예, 세계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아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리는 레바논의 통합과 개혁 실행, 번영된 미래를 확보하려는 아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도 아운 대통령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역시 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그대로 미국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이 일대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 며칠 만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늘어났다고 LA 카운티 당국자가 9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아직 불길이 다 잡히지 않은 만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밤새 화재 진압 작업을 벌였고요. 바람이 일시적으로 잦아든 틈을 타 소방헬기를 동원한 항공작업도 재개됐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들도 많죠.
예,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주민 18만 명이 대피했고요. 2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네.
또 수천 채 주택이 파괴되고 2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집도 산불로 전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연일 이 산불 소식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면적이 지도에서만 봐도 아주 큰 부분이더군요.
예,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더 넓은 약 13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네.
자, 캐런 베스 LA시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전례 없는 역사적인 화재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당국은 LA 일대에서 5건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부 해안의 부촌인 팰리세이즈와 이튼의 산불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투자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는 9일 산불로 인한 손실액이 8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예비 추정을 내놨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소방당국을 인용해 화재로 인해 1,1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고 2만 8천 채 이상의 구조물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LA 지역 산불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산불 진화를 위해 앞으로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들어가는 피해 복구비에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자금이 잔해제거와 임시대피소 설치, 구급요원 급여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연방소방관 400명과 소방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등 가능한 모든 연방자원을 산불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산불의 그 피해 규모 유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산불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요청한 90%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다만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방의회에서 추가 자금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에 당장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상원 인준을 통해서 관리를 임명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 절차 가운데 선택과 지명 단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첫 단계에서 백악관은 공식 지명자를 연방상원의 인준을 요청하기 전에 지명자를 선택하고 사전 검증 작업을 합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의 도움과 사전 검증을 통해 지명 후보를 선택합니다. 의회 의원이나 이에 당사자가 특정 직위, 특히 지역구에 있는 직위의 후보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추천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An experienced U.S. judge, Garland was nominated in 2016 by then-President Barack Obama to fill a vacancy on the U.S. Supreme Court. Senate Republicans held up his nomination, citing the upcoming...
사전 검증 기간 후보들은 공공재정 공개 보고나 국가안보직 설문 같은 몇몇 양식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종종 연방수사국 FBI가 후보자 신원조회를 하고 백악관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또 정부 윤리실 OGE와 후보가 지명될 기관의 윤리 담당 관리가 재정 공개 자료를 검토합니다. 만일 사전 검증에서 이해 충돌이 발견되면 OGE나 윤리 담당 관리가 후보와 함께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지명안을 상원에 제출할 준비가 됩니다. 지명자 선택과 사전 검증 단계는 임명 절차에서 종종 가장 긴 부분이 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나 이해 충돌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많은 후보를 동시에 처리할 때 오랜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후보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방의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이 고위 국가안보직에 지명할 후보들을 사전 검증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지명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책임을 맡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지명자를 상원이 인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생깁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직위를 대행할 관리를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 절차 가운데 선택과 지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래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서 대부분 인준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내각 또 백악관 고위직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폭석 갇혀지는 트럼프 2기 진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외교수장으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3살로 쿠바계인 루비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속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 루비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중남미계 국무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수억 에이커에 달하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수자원, 자연자원, 문화유적 등을 관리하는 내무장관에는 더그 버금 노스 다코다 주지사가 지명됐습니다. 버금 주지사는 석유산업의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기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상무부 장관의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30년 넘게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이자 억만장자입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상무 장관직에 오를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중국을 겨냥한 고율의 관세 등 대중국 무역 압박을 이끌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로는 크리스틴 놈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가 낙점됐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놈 지명자는 지난 2021년 주 방위군 50명을 텍사스주에 보내서 국경 보안을 지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놈 지명자가 미국의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훈부는 바로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 유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훈부를 맡게 인물로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공군 군목 출신으로 트럼프가와 매우 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의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레슬링계의 거물입니다.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와 대학 이사 등으로 짧게 활동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계 인사는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교육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맥마흔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고 의회에서 교육부 폐지안이 가결되면 그는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가 허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라이트 지명자 역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구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행정부 첫 교통부 장관에는 션 더피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더피 지명자는 법률가 출신으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폭스뉴스 정치 분석가로 일하다가 지난해부터는 폭스 비즈니스 인기 프로그램인 더 바름라인의 공동 진행자를 맡았습니다. 이로써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서 두 번째 폭스 출신 방송인이 트럼프 2기 내각에 지명됐습니다.
일부는 논란에 휘말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에 자신의 강력한 옹호자 중에 한 명인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2살의 게이츠 지명자는 13일 지명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I'm honored to be here with my colleagues from the House Freedom Caucus where we watched Michael Cohen get dog-walked.
그는 의회에서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입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 약물 사용 등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연방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부적격 인사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지명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법무부 부장관에는 토드 블렌치 전 연방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와 국가 기밀 유출 혐의 등의 재판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해왔고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재임 기간의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 법무장관, 부장관의 측근이 기용된 것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의 언론인 피트 헤그세스 씨를 지명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한 헤그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트럼프 당선인도 헤그세스가 진행하던 쇼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직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과 과거에 성폭력 혐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로버트 F. 케네디 씨를 차기 정부의 보건후생부 장관에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씨는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가문 출신이지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지난 8월 중도 하차한 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케네디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부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잘못된 의학 정보를 퍼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이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 인선 중에 제일 먼저 발탁한 건데요. 미국 역사상 백악관 비서실장을 여성이 맡는 건 처음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내각의 일부로 여겨지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와이스 지명자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의 플로리다주 선거 전략을 담당했고요.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왈츠 의원이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였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추구에 엄청난 옹호자가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이고요. 중국, 북한에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는 캐롤라인 랩이 트럼프 캠프 내신 대변인이 지명됐습니다. 올해 27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문제를 총괄할 국경 차르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호먼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반이민 정책을 앞장서 옹호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국경 차르직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하차한 후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 지난 10월에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20년 이상 육군 주 방위군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병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관련한 전문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중앙정보국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3선 연방하원의원 경력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정부 효율부라는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맡을 공동수장으로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와 비베 라마스와미 씨를 지명했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We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You know, the true test.
정부 효율부는 연방 정부 예산과 인원 감축 등을 목표로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의 업무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조직이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거라고 밝혀서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6년 7월 4일 전에 정부 효율부의 작업이 끝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정부 내각과 백악관 고위직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인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보통 빽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see you again. So, by the way, congratulations. I heard you bought the ticket, but it's really hard to get one. Did you pay more? How did you get it?
I pulled some strings.
Who?
I know a guy who used to work for me, who is now working for the band. He got it for me.
Good for you. I don't have anyone to pull strings for me.
구하기 힘든 티켓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좌니 어떻게 티켓을 구했냐고 묻자 연줄을 이용했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I pulled some strings.
String, 줄이죠. Pull, 당기다.
Pull some strings.
줄을 당긴다. 그러니까 연줄을 동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 pulled some strings.
연줄을 동원했어요. 좌는 연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re's no one to pull strings for me.
연줄을 동원했습니다. 백을 썼지요.
Pull some strings.
이 표현은 인형극을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사람이 인형을 줄로 조종하는 인형극의 줄을 스트링이라고 하죠. 연줄이 좋다, 빽이 좋다.
I have pull with the ABC team.
나는 ABC 팀의 연줄이 있다. Have pull with 대신 connected, 연결돼 있다는 말로 대신해도 됩니다.
I'm well connected with the ABC team.
나는 ABC 팀의 연줄이 있어요. 든든한 빽이 있어요. String, 줄이 사용된 표현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ull at your heartstrings.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e movie Ghost?
Yes, it came out a long time ago.
I watched last night again, and I cried again.
That movie really pulled at my heartstrings, too.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고 제가 울었다는 말을 하니까 좌의 대답은 그 영화는 내게도 심금을 울렸다.
That movie really pulled at my heartstrings, too.
심금을 울리다.
Pull at your heartstrings.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Tug on your heartstrings.
심장의 끈을 잡아당긴다라는 말이니까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영화는 심금을 울리는 영화였어요.
The movie tugged at my heartstrings. The movie pulled at my heartstrings.
같은 표현입니다. 또 어떤 때는 heartstrings 단어 하나만으로 그냥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That movie aims for the heartstrings, but it missed.
그 영화는 심금을 울릴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놓쳤다. 이렇게 heartstrings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pull strings,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빽이 있다. pull strings 표현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I heard you bought the ticket. But it's really hard to get one. Did you pay more? How did you get it?
I pulled some strings.
Who?
I know a guy who used to work for me, who is now working for the band. He got it for me.
Good for you. I don't have anyone to pull strings for me.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strings,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빽이 있다, 그리고 pull at your heartstrings, 심금을 울리다, string, 줄이 들어간 표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국제인권상 시상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우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delivered important progress and innovations that will leave a lasting legacy on human rights around the globe.
제야 차관은 우리는 전 세계 인권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중요한 진전과 혁신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글로벌 기관을 활용해 미국의 인권 우선순위를 해결하고 유엔 기구인 인권이사회 같은 기구에 복귀하며 신흥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이 중단됐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야 차관은 우리는 또 유럽이사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정의한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We expanded our toolkit with the strategic goal of changing behavior and deterring would-be violators.
제야 차관은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위반자가 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와 재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기업인 인텔렉사, 사이트록스 같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공급 업체에 대해 인권을 억압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을 판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오용하거나 이 기술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비자 제한을 가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정면으로 대처했다고 제야 차관이 강조했습니다.
We've put transnational repression or TNR on the agenda of the UN and instituted a new policy.
제야 차관은 우리는 초국가적 억압을 UN의 의제로 삼고 가해자의 비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을 포함해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